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자는 언제나 한 시대와 호흡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지금 우리의 문제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특별히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한 문제도 있고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의 여학생들의 폭행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일구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부분이 제가 설교해야 할 것이겠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제가 그 얘기를 다루기에는 많이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실제로는 40절부터 56절까지 얘기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첫 번째 읽은 40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장, 그것이 이제 성전과는 다른 포로기에 아마 생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고 물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죽고 또 그 하는 예수님 그를 살리는 얘기가 5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처럼 42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자궁 하혈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병이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이 여자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40절부터 56절에 있는 이 얘기 가운데 요 사이에 이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죠. 이 짤막한 얘기가 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아이를 살린 얘기가 중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얘기, 즉 읽은 이 가운데 이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주죠. 오늘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서 전형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주의 평화에 이르렀던 것이죠. 43절에 보면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여자 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 보시면 밑에 그 주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였지만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에서 온 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저 중하였던 차에 아주 이 마가는 이것을 아주 의사들이 얼마나 이 여자를 가지고 돈놀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런 의사들은 이제 고발당하기 때문에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의사란 것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루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큰 병이 걸렸는데 의사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세기 초엽이죠. 이제 의사에 가니까 이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인데 그럼 자기가 고치지 못한다면 실력이 없는 것으로 표가 날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못 고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있는데 약이 도대체 이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약을 이제 처방합니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서리 맞은 사탕수수. 사탕수수가 3년을 동안 서리를 맞았다. 이게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3년을 맞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한번 보니까 자기가 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귀뚜라미 한 쌍. 야, 이건 괜찮겠다 해서 구하러 가려 하는데 그 옆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처음에 짝을 지은 것. 다시 말해서 본래부터 한 둥지에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하고 직접자로 써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처음에 있었던 것인지 뒤에 같이 온 짝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구해도 만약에 이걸 했다 해도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되죠. 또 나중에 보니까 평지목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평지목 10그루 도대체 10그루를 어떻게 삶는가 싶어서 평지목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도 뭐 의사들도 약사들도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어째어째 물어보니까 산 아래에 사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저기 보면 산에 가면 자그마한 나무 큰 나무 아래 조그마한 이 풀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산호구슬 같은 빨간 열매가 맺었는데 보통 노불대라 하는데 요거라요. 그러면 그런 약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 요런 겁니다 라고 해주면 될 텐데 평지목 하니까 도대체 열구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해서 온통 찾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술을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 없음을 이렇게 또 보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못하게 하기도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도 많은 이제 돈을 벌이는 그런 것이다 얘기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12해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마가가 이렇게 쓴 것은 마음먹고 씁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5절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내시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한데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알려주십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도 몸둘 바를 몰랐던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난처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그 훌륭함,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혈증이라고 할 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병을 유출병이란 그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말할 때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란가 피가 흐른다는 거죠.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고, 그 다음에 피가 아니고 또 고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부정하고, 이런 사람은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한, 이러한 여자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짓입니다. 성경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가 나간 것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율법을 어기고 나왔다는 거죠.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4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을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여인은 그가 갖고 있는 또그 시대의 율법 규정을 넘어서는 모험적인 자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 훌륭한 믿음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할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얘기죠. 그래서 뭔가 닿는 느낌.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것은 일종의 접촉의 어떤 저 추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꼭 만지고 싶은 그런 건 아니라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죠. 그 당시에 있던 일종의 주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일종의 이건 마술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의 믿음이, 이 태도가 좀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물처럼 생각하느냐? 주술적인 그런 걸 생각하느냐? 적어도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해야지.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단 하나도 꾸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대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 여성의 행위는 일종의 미신 행위와 같습니다. 옷가를 만져 옷에 손을 대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결코 나무라시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그를 만나며 부르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은혜를 입은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믿음의 이 사람이 이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40절부터 56절까지가 이 성경 얘기입니다. 근데 42절부터 오늘 48절은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이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같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얘기를 가운데 배열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제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그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주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시려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를 붙듭니다. 다시 말하면 스치는 사람 그리고 붙드는 사람.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여인은 주님을 스쳐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를 붙잡았고 그는 그 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에게서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아니 우리를 스쳐 지나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손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를 붙들지 않으니까 많이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붙들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여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가 뭐였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범죄하여 고통 속에 있고 그 죄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짓누르는 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도망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이 자기를 죄에 짓누른 걸 보고 주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주 앞에 죄를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벌이 되는 기회들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을 진실로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파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주 앞에 더 든든히 새롭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주체성. 저는 이걸 오늘 강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기에 내가 나서는 것이고 내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만나며 부딪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숨이 막힐 지경으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대끼고 있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딪히는데 왜 이 여인만이 왜 이 여자만이 구원을 얻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서쳐 보내지 않고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붙드는 손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나 우리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나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그것을 그냥 서쳐 보내지 말고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듦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있는 주의 구원의 평화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인이며 주체며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공교회 땅 헌금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땅 헌금을 드릴까? 하나님이 부자신데 기도 열심히 하면 돈보다리를 하나 싹 던져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건 뭐냐면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한 방식,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한 지가 새롭게 한 지가 1990년 1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이 교회는 다르지만 아마 그때 쟤를 만났던 사람이 아직 교회 다닌 사람이 그때는 고등학교 까까머리 아이들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꽤 오래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석에서 사실은 제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움큼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집을 구하는 것, 교회당을 구하는 것, 뭐 이러저런 일들을 모두 다 제가 다 해야 할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큼 몫을 당당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꽤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의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아, 이 교회를 내가 주체적으로 서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목사님 하시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든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이번 교회당을 이제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아,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좀 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주체적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약간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이 교회당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보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힘씁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고 또 저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당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기쁘고 좋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떤 전세를 구하는 일까지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모두 다 하나가 되어 함께 알아보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물론 이 교회당은 또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됐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 모두가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교회당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가 비싸다고 자기 집을 또 담보를 내서 또 일에 참여하고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죠. 이게 지금 다가오는 이 현실을 그냥 내가 서쳐 보내지 않고 나의 것으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이 내 기쁨이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아무도 뭐 제가 어느 누구에도 한마디도 뭐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을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제가 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강조해서 이제 복음 실천의 방법을 적어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딱 헤아려 보니까 지금 16분이 되더라고요. 16분이 딱 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지금 다 컴퓨터로 쳐서 이제 다음 주일 정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분들은 자기가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 하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복음의 실천도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의 길로 오르시는데 그걸 내 문제로 나의 것으로 안고 그 문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누가 말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에서 뺏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어떤 것은 뭐 우리에게 안 맞는 얘기도 되죠. 그러나 얘기하고 또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일들은 오고 그것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드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이 13, 14, 15자라고 있는데 제가 뭐 미국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흑인의 평등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헌법 조문에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링컨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링컨은요 실제로 노예 해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북쪽의 노예 해방의 어떤 세력과 함께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링컨이 그게 물러서는 거죠. 잘 물러서려 할 때 그게 많은 흑인들과 그리고 백인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지금 물어서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투쟁을 합니다. 링컨의, 그래서 말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을 지지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그거 노예 해방 좋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링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노예 해방자들에게 말합니다. 링컨의 관점보다도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지금 그 중요한 문제를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 전쟁을 그냥 없애려 하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 투쟁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 헌법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워드 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주체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에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놀라운 얘기 가운데 이 여자의 얘기를 가운데 넣어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스쳐 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던 한 여인의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나가시려 했지만 여인은 그를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치유받을 기회도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람으로도 훌륭하게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글 창제,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 곧 다가오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공휴일이 무려 10몇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는데, 사실 한글날이 이제 공휴일이 되는 문제가 많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글 창제에 대한 이 글, 얘기 가운데 강강실 볼드 교수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의라고 했을 때 왜 15세기 1446년이 이제 훈민정 방포이고 실제로는 1443년에 이제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왜 15세기에 들어서 왜 하필 한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고유 문자를 가지지 못했던 국가적 체면, 민족 의식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또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편해서 뭔가 통치자와 백성들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다. 또 많이 말해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어엿비 여겨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말들은 뭐냐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언제나 어떤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도 모두 수동적이고 객체, 그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고 영웅사관의 문제도 항상 그런 것이 문제죠. 우리는 뭐냐? 항상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제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지만 왕에 대한 기록이지만 성경은 결코 영웅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영웅사관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한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할 때 아마 그것은 15, 14세기로 계속해서 이런 고려 말에 일어났던 무신정변과 그리고 몽고의 침입과 거기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 몽골의 굴복하는 그런 지배층들의 이런 모습을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각성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명령하고 명령받으면 끝낼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글을 가르쳐서 사람들과 이런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더 뭔가 이게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밖에 이제는 이 사회가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한글을 만든 것은 물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지만 그 한글을 만들게 한 것, 즉 15세기 중반에 한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회의 변화와 민중의 의식의 각성과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그런 것들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해석하든지 그 역사에서는 이 일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백성과 국민들의 주체적인 이런 새로운 각성이 바로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통치와 섭리와 예정과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주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분은 그냥 그렇게 지나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를 붙들었고 그 붙들미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를 살게 한 힘입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호기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이를 통해서 이 여자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이를 통해서 이 여자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여자의 믿음을 통해 그는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스쳐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붙들고 그 붙듦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웠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섭니다. 주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든 거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기회가 옵니다. 오늘도 저런 기회, 내일도 이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그냥 서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월급 받다가 또 돈 벌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복음과 함께 씨름하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인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나는 새로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강렬한 몸짓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살려 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에 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주님,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와 구원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